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
제6편 배움의 천리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는 중광진에서 의원으로 활동했던 김영직과 오동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김일성의 배움의 천리길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김영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 선생님. 오늘 이 시간에 전개될 내용은 김일성의 배움의 천리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북한에 살 당시 배움의 천리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네, 뭐 북한에서는 뭐 학생 때 배움의 천리길, 또 강북의 천리길 뭐 다 배우고 또 직접 걷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배움의 천리길 걸어봤거든요. 예, 모범 학생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데요.
네.
북한에서 어릴 때는 진짜 김일성이가 과연 그 어린 나이 11살 때
네.
혼자서 천리를 갔을까 이런 의심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와, 예,
그러다가 점차 크면서 네. 제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과연 11살 때 내가 부모인데 그 먼 길을
네.
그때도 일제식이면 또 더더욱 예, 불안할 텐데
네.
예, 그걸 보냈을 것인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
요즘 생각해보니까 어떤 생각드냐면 배움의 철길 걸었을 당시 분명 평양 지방이라든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 어른한테
네.
딸려 보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같이.
네네. 네. 근데 그것을 북한에서는 같이 보냈다 하기보다도 혼자서 보내는 것이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고 어떤 한 역사가가 거기에 대해서 또 증언한 거 있습니다. 사실 분명 이것은 혼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분명 북한에서는 북한 정부 특히 김일성은 이것이 공개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같이 갔던 사람을 의식적으로 증언하지 못하게 했거나
네.
아니면 나이가 먹어서 이미 전에 죽었기 때문에
네.
마음 편하게 거짓말로 역사를 오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한 역사 전문가가 또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탈북자 중에도 김정일의 애첩이었던
네.
송혜림,
그러니까 네.
김정남의 그 엄마 있잖아요.
예.
그 여자하고 가깝게 지냈던 배우도 그 여자를 예. 알았다는 이유로 결국 정치범 수용소까지 갔다 오지 않았어요.
예, 김용순 선생님.
네네네. 그렇죠. 예. 그걸 놓고 봐서도요. 북한은 철저하게 역사를 거짓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김일성이 어릴 때 같이 갈 만한 사람도 예, 사실은 이렇게 역사에 빼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아, 저도 정말 공감을 하는데 저도 이제 북한에서 정말 40년 살다가 왔잖아요. 저희는 어릴 때 저는 모범 학생이 못 돼서 배움의 천리길은 못 갔어요. 근데 그 어릴 때 저희는 이제 성악 소조다 보니까 이런 소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천리길 행사에 못 참가했어요. 공연 때문에.
그러지.
근데 그 천리길을 가는 것도 기준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높은 애야 되고 모범 학급만 가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 배움의 천리길 가는 애들 막 국방색 동복 입고 배낭 메고 뒤다가 네. 흰천으로 장군의 배움의 천리길 따라가자 이런 표마를 든 아이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아, 다리에다가 또 유격대처럼 예. 행건 장단지
하얀
행건.
네.
그 행건이라 그러죠. 행건.
예.
그것도 이제 둘러야 되고요.
예.
그리고 참 저도 그 어릴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지금 삼삼한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지금 호순호 작가가
네.
김일성 평전에서 바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1923년 김성주가 11살 되던 해
예.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혼자서 천리길을 갔다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일천리가 추정되는 팔도구에서 평양까지 거리를 꼬박 두 발로 걸어갔는지 우문이다.
아.
예, 이분도 차가 있으면 차를 타고 사람이 태워주는 발구를 만나면 발구에도 앉혀서 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이렇게 정말 11살 때 그 천리가 되는 길을 정말 하루도 아니고
네.
열흘도 넘게 가야 되는 그 길을 어느 부모가 혼자 막 보낼 부모가 없죠. 그리고
네.
11살 어린 나이에 길도 몰라가지고 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북한 정권은 이 역사를 오도해도 너무도 심하게 오도하지 않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이 강조하려는 게 여긴 것 같아요. 김일성이 배움의 천리길을 가기 전에 역사적 배경을 해고록에서는 부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 해고록에서 북한에서 말하는 김일성이 배움의 천리길을 걷게 된 이유가 조선을 알아야 된다. 조선을 배워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조선에 가서 학교를 가라. 이것이 바로 김영직과 강반석의 의도였고 김일성은 뭐 조선을 알기 위해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조선을 알아야 한다라는 책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그리고 저는 지금도 30년 전에 그 배움의 천리길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마 노래는 이제는 잘 못 부르지만 청취자분들이 이 노래를 하면 맞아 맞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초 정도 잠깐
좋지요.
예, 불러드리려고 예. 합니다.
저도 또 감상하겠네.
네. 배움의 천리길 로정은 팔도구 보평 월탄리 오가산 합평 흑수지곡에 장강 강계 벼라 전천 고인리. 제가 이 노래를 와. 30년 전에 배웠는데
맞아요.
얼마나 세뇌를 했으면
저도 불렀었어요,
그때. 예, 이제는 네. 40대 중반인데도 네. 잊어버리지 않는 거 봐서는 진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깜짝 놀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아, 이게 우리가 정말 신이라고 믿던 김일성이 배움의 천리길을 걸었을 때 그래, 신은 날 때부터 다른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상화를 했는데 김일성은 그냥 평범한 아이였고 그 그냥 아버지가 그냥 조선 쪽으로 가서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북한 정권이 부각을 했구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천리길 걸을 때 나이가요. 김일성이 걸었다는 11살보다도
네.
5살 많았던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네.
그 당시 나이에도 하루에 보통 걸자면 70리부터 많이 걸는 날은 90리까지 걸습니다.
네.
그런데 혼자서 지도도 아무리 봐도 지도를 본다는 게 그 나이에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이에 혼자서 그 길을 먼 길을 주체적으로 간다는 것도 힘들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먹는 것도 문제가 될 건데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도 참 이거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예.
정말 거시라는 것이 눈에 확연한 그런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확히 찍고 넘어갈 것은 이제 김일성 평전에서 그 작가는 이렇게 썼어요. 김일성이 배움의 천리길을 걸은 거는 천리길을 걸은 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당시 조선의 애국지사들이 압록강을 넘나들 때 불렀던 압록강의 노래를 김일성이 안다. 이것만 놓고 봐도 1923년 당시 김일성이 압록강을 걷는 것은 사실이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1923년 당시에는 조국 광복의 꿈을 안고 압록강을 넘나들던 애국지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김일성은 한 사람일 뿐인데 왜 북한은 김일성이 배움의 천리길을 북한 아이들한테까지 세뇌를 하면서 이렇게 강요하는 걸까요?
그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정말 그릇된 역사를 주입해가지고 딱 인입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설명을 하고 싶으냐면 해면고무 있잖아요. 해면고무라
네,
하면
해면고무.
이 대한민국은 스펀지라고 합니다.
네.
이 스펀지 같은 경우도 꽉 짜서 물기가 없을 때 그때는 흘린 물 같은 거를 흠뻑 잘 담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것이 물이 흠뻑 지금 꽉 차있는 상태면 다른 물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죠.
때문에 어린 나이에 진짜 꽉 짜 있어가지고 물기가 없는 상태에 스펀지가 빨듯이
네.
어린 나이에 그 역사를 각 주입해 놓으면 그 이후에 들어온 역사들을 받아 잘 못 들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그 내수가 깨끗할 때 네. 그때 그 스펀지 마냥 사상 주입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공감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도 3월 달이 되면 이제 배움의 천리길, 강복의 천리길 북한에서 행사를 한 걸 언론에서 다 이렇게 보도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옛날에도 20년이나 30년 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도 또 이제 그 배움의 천리길, 강복의 천리길 행사를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배움의 천리길 뿐 아니라 강복의 천리길에 대해서도 얼마나 막 선전을 하는데 김일성 평전에는 강복의 천리길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강복의 천리길 관련돼서 좀 이야기하기 전에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배움의 천리길 가지고도요. 북한 정권에서 이 우상화 역사를 만들면서 오유가 많았습니다. 연도별로 보게 되면요. 해마다 연도가 틀렸습니다.
네.
예, 자료 보게 되면요. 북한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이게. 우선 북한에서는 1960년 그 당시 무슨 책 나왔냐면 항일무장투쟁 전적지를 찾아서
네.
이런 책이 나왔었습니다. 그 책 보게 되면요. 그 책에는 연도가 1923년도 아니고 24년도 아니고 1922년 여름에 배면책을 걸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예,
북한 자료인데 그런데 봐요 또 70년대에는 또 뭐라 했냐면 그 기록이 나온 게 12살 때 그러니까 1923년 1월 30일에 예, 배면책을 걸었다 이렇게 돼 있다가 예. 갑자기 7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그때부터는 1923년 3월 16일이다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북한 자체로서도 이렇게 날짜와 연도까지도 막 번복하면서 김일성이 배면철기 역사를 오대한 거죠. 이걸 놓고 봤을 때도 무언가 이긴 성현치 않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노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노정도도 사실은 김일성이 아버지 김영지 가만히 다 죽었습니다. 오직 기억이 남은 김일성이 11살 때 기억 가지고 그 노정도를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
이 노정도를 자기가 기억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네.
결국 저는 북한의 노동당 역사연구소라든가
예.
선전선동부가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갑을 져가지고 야 만들어내라. 배매철길 관련돼서 학생들 세뇌시키겠으니까 해서 이 만들어낸 거라고는 보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강복이철길 관련돼서도 좀 정말 할 이야기 많잖아요.
네.
예, 전 강복이철길은 뭐 우리가 북한에서 배울 때는 배움의 철길은 조선을 알아야 한다고
예.
강복이철길은 결국 처음으로 이제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예. 구호를 바꾸는 거죠.
원대한 꿈을 안고.
맞아요. 원대한 예. 꿈을 안고 뭐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배워주는 배움의 철립길은 1923년 3월 16일이고.
네, 그렇습니다.
강복의 철립길은 1925년 예. 1월 22일.
네.
만경대에서 출발하여 만주까지 또다시 걸어갔다.
네.
이렇게 북한에서 저희가 선전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김일성 평전에는 배움의 천리길? 천리길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증언한 것처럼 천리길을 걸은 일은 있다. 그 천리길을 가는 로정에 누구랑 같이 갔는지
네.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예, 네,
이게 100% 걸어갔다고는 11살짜리 아이가 걸어가기는 힘든 로정이다. 그리고 강복의 천리길에 대해서는 김일성 평전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저는 의문스러운 게 김일성 평전이 거의 700페이지잖아요.
네.
장편 소설 두께로 출간된 책이기 때문에 김일성의 혁명 역사에 대해서 정말 빠뜨림이 없이 상세하게 했는데 강복의 천리길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됐다는 거는 이 자체가 북한에서 지어낸 게 아닐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증언자들이 나왔다면 강복의 천리길에 대해서도 김일성 평전은 꼭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의 그 역사, 그 당시 25년대, 1925년도 그 당시의 역사 자료를 제가 좀 대한민국의 각 도서관들과 인터넷을 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네.
그 중에 어떤 자료가 있냐면 강복의 천리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네.
김일성이가 그 당시에 창도학교 다녔지 않습니까?
네, 만경대.
예, 네, 만경대에서 창도학교 다닐 때.
네.
그때 이제 창도학교 다닌 학생 시절 때 이제 자료가 나옵니다.
네.
그 자료에 또 뭐 있냐면, 김일성이가 그때 창도학교 때 그 친구가 증언한 자료인데요. 중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네.
한학급에 살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성주는 별로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
아.
예, 그리고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글은 좀 아는데, 한자글은 좀 아는데,
네.
북한 한글은 잘 몰라가지고, 예. 그랬다는 거죠.
아.
그리고 특히 그의 외조부라면 외할아버지 아닙니까?
네.
강도누이가 이제 계속 배워주는 것이 성경책을 공부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책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예, 정말 그때 그 가르치는 때마다 그 싫다는 표현을 막 했던 예, 네. 그걸 이제 또 이제 해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북한에서 배움의 철길뿐만 아니라 1월 22일 날 그 망인대를 출발했다는 그 강복의 철길 관련돼서도요.
네.
어떤 자료가 맞냐면 창대학교 시절에 김일성이가 친구들하고 싸움을 좀 꽤 했답니다.
네.
그러다가 어떤 한 역사자료 전문가는 증언자를 만나가지고 들은 이야기를 필요했는데 뭐냐면 그때 싸움하다 보니까 친구 중에 어느 하나가 해를 끼쳐가지고
네.
근데 어떤 그 자료 보면 진짜 막 살인까지 친 것처럼 나오는 것도 있는데
네.
그거는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김일성이가 끝내 이제 학급에서 더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돼가지고
네.
공부를 다시 시켜야 되겠으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나 엄마가 있는 저 만주로 보냈다. 뭐 이런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이러한 자료들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안다고 김일성 일가에 대한 모든 것은 교과서나 문헌에 나온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범죄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그 모든 게 다 자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씌어진 글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문헌들을 통해서 아, 또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김일성 평전도 예,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북한에 있었다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김일성에 대해서 이제 광복의 천리길을 갔을 때 그때는 또 이제 아버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조국을 찾아야겠다 이래가지고 할머님이랑 말리는 속에서도 불구하고 강복의 천리길을 떠났다고 해서 저는 어릴 때 펑펑 울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1925년이면 13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나는 13살 때 과연 무엇을 했을까? 엄마한테 돈 달라 해서 시장에 가서 앵두 사 먹고 달에 사 먹고 이런 기억밖에 없는데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일성 평전을 보게 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만경대에서 무슨 사고를 쳤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만주로 가게 된 거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아, 우리가 강복이 천리길 하면 북한에서 배웠을 때 그 혁명 역사에서 김일성이가 했던 그 문구가 이제 아마 떠오를 겁니다.
네.
예, 제가 그 기억을 한번 좀 떠올리면요. 나는 14살 때 조선에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니 어린 가슴에도 슬픔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수십 년 전이었던 그 당시 제가 배웠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애들이 공부할 때 그 역사 교과서 보니까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놀란 게 야, 이 세뇌하는 근데 이 내용 보게 되면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참
네.
그게 예,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사실.
아, 지금 그 이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김일성 연구실에 가면요 벽 한 면에 이렇게 유화판처럼 있습니다. 나는 14살 때. 그러니까 저는 저도 그것을 본 기억이 나고 지금 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진짜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꿈을 많이 우리도 할아버지 김일성 대원수님처럼. 나라를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많이 지금 세뇌를 당하고 있어요.
네, 그 김영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또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 당시에 김영직이 이제 중앙진에서 의원하다가
네.
아편 장사도 하고 그 다음엔 오동진 돕는다는 이유로
네.
일제의 그 감시망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피신해 가지고 팔도구까지 가잖아요.
네.
또 팔도구에 가서도 의원을 차리지 않습니까?
예, 팔도구 의원을
차리고 거기 가서 약재를 팝니다.
아.
근데 그 약재 중에는 아편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또 임강까지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도구에서 건너서 중국이 또 다시 임강이 가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김일성이가 강복의 천리길 오니까 그때 강방석이는 예, 떠나야 된다.
네. 그날
해가지고
저녁으로.
그때 임강에서 또 떠나는 그런 이제 사진 유화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도 분명 이건 또 김형직이도 문제가 있었다. 그 당시에.
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떤 역사사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김형직이가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김일성의 회고록에도 김형직은 공산주의자로서의 그때 처음으로 감옥에서 그걸 배웠다지 않습니까? 이제 막스,
레닌주의,
예. 그다음에 뭐 공산주의 이론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나오는데
네.
이 자료를 가지고 뭐라고 반박하냐면 그 당시에 감옥 안에서 그런 서적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걸 무장해가지고 나와서 그때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는 건데요. 사실 그때 독립운동권 안에는 민족주의자들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네.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김영직이가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약도 제대로 안 팔고
아.
또 치료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테러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그 증언도 나왔습니다.
진짜 점점 파헤칠수록 정말 놀랄만한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데 아쉽게도 어느덧 방송 마감 시간이 가까워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한 배움의 천리길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1920년대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넜을 압록강과 독립의 천리길이지만 북한이 유독 내세우려 하는 것은 김일성이 이 길을 걸었기 때문에 나라의 독립을 이룩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사실이 진실인지 김일성 평전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진실만을 알려드리는 국민통일방송 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하성우숙과 트드 진짜 한별 김인묵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용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을 청취해 주신 북한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